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안으로는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제 조언을 받게 되는데 이 조언이 자칫 잘못하면은 유혹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되고요. 밖으로는 악한 자들이 숨어서 생명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리요 하듯이 완전히 지금 하나님의 그 나라가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는 악인이 득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해서 내가 이겼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지만 그의 마음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정직한 자에게 그의 얼굴을 보리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리고 현장 속에서도 동행하는 이것이 최고의 비밀인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럼 구체적으로 위기 때의 그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 첫째로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께 피하였다는 사실입니다. 1절 보면 그렇지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건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와께 피했다는 것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내용입니다. 피했다는 걸 잘못 생각하면 도망쳤다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세상 말로 하면 맞짱 떠버린 거예요. 대적자들이 대적이 오면 물러서지 않고 대적자들과 맞부딪히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하면 어떤 일이 있으면 비굴하게 피해버리는데 맞짱을 떠야 되는 거예요. 맞짱을.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로 의지하지 못하면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남쪽 유다에게 이야기한 것이 말씀하신 것이 여러 번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면. 그런데 남쪽 유다가 자꾸만 어디를 의지하느냐?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30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애굽을 의지하게 되면 수치를 당하게 된다. 바로 왕을 의지하게 되면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언제든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피해서 주님이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지 않아요? 저는 뭐 책을 그렇게 읽은 사람도 못 되고 유명한 글도 잘 모릅니다만은 그 군주론을 썼던 마키아벨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초에 힘이 있었다.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다 그런데 그는 태초에 힘이 있었다. 권력이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힘의 논리로 세상은 움직여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이지요. 힘이 있어야만 다른 나라와도 경쟁이 되고 방어가 되고 공격할 수가 있고 그 위치에 서서 갈 수가 있다. 인간과의 관계도 힘의 논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넬슨 만델라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러냐면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힘이 많다는 것이다 이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힘이 있으면은 자기의 자리를 벗어난 거예요. 그 위치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의지해가지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잘 느끼기 때문에 그는 온전히 주님에게만 피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면적으로 돌파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역대하 우리 20장에서 보게 되면은 1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서 누가 침입에 들어오지요?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연합작전으로 공격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 여호사밧은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방어할 만한 힘이 없어요. 오직 했으면은 여자가 임신해서 아기 날 그 날이 되었는데 힘이 없어 자식을 낳을 힘이 없다라고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죽음이 왔다는 그런 것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자기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 백성들이 다 기도하게 만든 거예요. 어린 아이들까지. 그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이 역대하 20장 17절인데 이 말씀이 고는 맞짱따라 이거예요. 군대를 정렬해 가지고 대열을 갖추고 내려가서 맞서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며 맞설 수 있는 힘은 힘이 있어야 맞서지.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함께 하겠다 맞짱 따라 이거예요. 와, 얼마나 힘 있는 이야기입니까? 예, 네, 얼마나 힘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반드시 맞짱을 뜹니다. 예수님을 믿었어도 힘이 없었던 베드로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것도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가 전했던 메시지는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한마디로 심정을 파헤치는 그러한 살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3천 명이 가슴을 찢고 회개한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까?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3천 명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는 뭐예요?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가다 앉은뱅이를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앉은뱅이에 다른 사람은 돈을 이렇게 동전을 던져주고 아니면은 그 앞에다 두고 그렇게 갔겠지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때와는 다르게 앞에 섭니다. 그러면서 그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 된 자에게 우리를 주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딱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손을 딱 잡고 일으키는 순간에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가 해결이 돼버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베드로 보니까 막 그냥 베드로가 옛날처럼 안 보이고 위대하게 보인 거예요. 베드로님, 베드로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때 베드로는 겸손하게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이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전한 거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였는데 이것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관원들은 귀가 거슬리고 악이 받친 거예요. 끌어들여라 이게. 그래서 끌려왔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은 사지가 벌벌 떨려서 아마 흔들흔들했을 겁니다. 그때 감옥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는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믿지 아니했던 자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만들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게 만들어버린 숫자가 5,000명이나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만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잡혀가가지고 그들이 묻습니다. 너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어땠겠어요? 고개도 못 숙이고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고개를 뻣뻣이 쳐듭니다. 이 고개를 뻣뻣이 쳐들었다 목을 쳐들었다면 생명을 내놓은 거예요. 이것은 교만이 아니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시로 딱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병의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았냐고 그렇게 묻고 있느냐. 그에게 선한 행동을 그 하는 것을 잘 들어라. 너희가 십자가에 죽이고 하나님이 살리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하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다음에는 무엇을 말하느냐. 다시는 이제 이 예수를 전하지 말고 부활을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힘을 줍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옳겠느냐?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전할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까? 그들은 주님께 피한 자들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악의 세력들과 맞짱을 뜨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숨어서 피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악한 것과 지혜롭게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당당하게 맞서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그러면 이렇게 한순간은 우리가 할 수가 있지요.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한 주 동안은 할 수 있고 두 주 동안은 할 수 있는데 조금만 길어지면은 아이고 이거 그렇게 안 된갑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보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무엇을 하랴?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한번 깊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가 좀 이 일을 한다고 다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이거 달걀로 바위치기 아닙니까? 이거 포기합시다. 때를 기다립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썼던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한마디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시편 11편 1절에 이렇게 말씀했지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그런데 우리가 결단을 내려도 때로는 나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나하고 함께 가까이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조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으로 여기는 받아들여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은 분명하게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산은 세계에 가장 안전한 것 아니겠어요? 산은 세계에 가장 자유스러운 것 아니겠어요? 산은 세계에 가장 숨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것 아니겠어요? 새처럼 너가 내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은 뭐예요? 가장 너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숨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때를 기다려라 이 말이에요. 언젠가는 때가 오지 않겠냐 이거예요. 피해 있어라 이 말이에요. 네 한 사람으로 일을 한다고 될 수 있겠느냐, 이러한 분위기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만약 경우에 맞아, 그래 조금 기다려야지, 만사에 때가 있지,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으니까 조금 분위기 봐가지고 일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아니다는 거예요. 정면 돌파를 해버린 거예요. 이건 상당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코로나19 이게 무슨 옛날에 있는 일도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당면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조금 기다렸다가 교회 나가면은 얼마 좋겠냐, 뭘라고 굳이 그렇게 매주 나가서 그렇게 하느냐, 다 지금 국가의 정책도 이라고 있으니 좀 쉬면 어쩌겠느냐, 이런 유혹도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또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훌륭한 교회들이라는 걸 볼 수 있는 게, 교회들에게는 그렇게 확신자가 안 나오지 않아요. 그 말은 뭔 말이냐, 교회는 일반 은총을 절대 배격한 데가 아니에요. 일반 은총을 그대로 우리는 가지고 살면서 특별 계시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될 걸 다 조심하지 않아요. 마스크 쓰고 또 손 깨끗이 씻고 그리고 뭐요, 손 소독하고 이렇게 거리를 두기 시작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일반 은총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또 특별한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걸 포기할 수가 없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이러한 간절한 소원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안 나오신 분들은 그럼 막 그런 믿음이 없어서 막 못 나오느냐, 그렇게만 매도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도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못 나왔을 거예요. 그러지만 이것이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지금 벌써 6개월이 다 되어버리면서 1년이 넘게 시작을 하면은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습관이 될 수 있으면 그게 나에게 뭐냐, 내 신앙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어디에서 그는 확신을 또 가지고 있었느냐, 이제 숨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시편 11편 2절에서 그러지요. 악인이 무엇을 당기고 그랬어요?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다. 마음이 바른 자, 바른 신앙을 가진 자, 의로운 자, 성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자, 이들을 숨어서 죽이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위험이 있잖아요.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될 수 있는 이러한 위험에서 포기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여, 때로는 유혹에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좋은 조언 같지만은 그것에 흔들릴 수도 있고, 위험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잠시 잠깐 쉴 수도 있지만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께 의지하며 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주님이 이것을 원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다윗은 다른 시편 26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그 말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으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는 견고하게 설 수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말씀받았던 내용입니다만 시편 17편 5절에 보면 분명하게 주님 앞에서 자신이 의롭게 살았던 것을 인간편에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 따라서 삶과 내 입을 조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악한 자들의 길을 같이 따라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5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갔다는 이야기예요. 귀한 성도님들이여, 이렇게 주님께 피하고 또 피하고 또 피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또 비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그러면 결정적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 이렇게 의지할 수 있고 담대하게 의지하였던 그것이 또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7절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한마디로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로운 일을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여기 정직한 자는 의로운 일을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 의로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 뵙는 것이 자기의 모든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거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서에서 6장에서도 이 축복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얼굴입니다. 대면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 주님과 온전한 교제가 소망이 될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시편에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11장 4절 11편 4절부터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도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끝까지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 눈도 어떤 눈이에요? 성전에 계시고 그리고 하늘 높이 계시면서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감찰하신다. 그 말은 이런 말하고 같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라면은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에도 그곳에도 주님이 함께하시고 내 하는 일을 다 보고 계시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걸 보고 계시면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 뭡니까? 신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이 시편 기자 다윗은 몸소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언제 어디서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감찰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를 감찰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의로운 자를 감찰하시고 악인과 그 악을 행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는 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미 눈으로 보고 미운 짓거리하고 있는 자를 가슴에서 새겼다면 내 자식 생각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이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마음에 품고 계신 것만이 아니라 이제 6절에서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행동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보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듣고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나 실제적으로 삶에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개입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는 대로 정말 의롭게 살았다면 의로운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집만 골라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일이 있다라면은 그 잔의 소득을 먹어야 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도망도 해본 일도 없습니다만은 근데 그런 그물에 대해서 이론은 또 제가 잘 압니다. 많이 그 공부를 좀 많이 해놔서. 그러면 이제 딱 한 뒤 보니까 그럼 이거 딱 들채 미워 하던마. 그리고 이렇게 쫙 피든 욕을 하다가 쫙 던지면은 그 딱 떨어지면서 그 속에 뭐 들어가냐, 고기들이 이렇게 다녀. 그러면 이 철 모르는 고기들은 뭐예요? 눈치채지 못한 고기들은 그냥 내가 살았는가 보다 그러고 막 다녀. 그런데 이 고기를 잡으러 갔던 이 사람은 그 버리줄만 딱 잡고 있으면서 이거 땡겨서 잡아가지고 칼로 회를 떠가지고 초장에도 찍어가지고 먹어버려야겠다. 마음만 먹으면 끌어당기면 잡혀버릴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자들 그리고 그 악행을 해서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 이미 그물로 던져서 딱 올무를 씌워놨다고 말입니다. 어느 때 주님이 끌어버릴지를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다윗이 알고 있는데 자기가 그 그물에 들어갈 수 있는 악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이런 폭력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주님의 손에 의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여,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우리는 조금 좋은 일 하면 딱 한 잔 들세 그러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러냐, 아직 샴페인 들기는 때가 일러, 그 말은 아직까지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어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이 잔에 비유한 것이 내가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를 대적하는 자로 사는 자들에게는 무엇이냐? 불과 유황과 그걸 다 태우는 불이라는 사실을 말씀. 그게 뭐야? 자기의 소득이다 이거예요. 때가 되면 끌어당겨서 잡아버리고 때가 되면 완전하게 멸망시켜버릴 것을 다윗이 안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그의 마음속에서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를 그의 날개의 그늘 아래서 숨게 만드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힘을 다 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최고의 명필가에게 한 분이 물어봤답니다. 아이가 붓글씨를 최고 잘 쓴 대가에게, 선생님 어떻게 하면은 명필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내 손과 내 어깨에서 힘을 빼는 것이 40년 걸렸습니다. 힘을 빼면은 됩니다. 쓸데없는 인간의 힘, 쓸데없는 인간의 권력, 쓸데없는 인간의 모임으로 혹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들이라면, 지금 세상은 대적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경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뺀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뺀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철도 뺀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행해왔던 방법도 뺀 거예요. 모든 것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철저하게 의지를 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성전에서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삶에 개입하셔서 철저하게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그는 알기 때문에 그 주님만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가운데 이 시가 끝납니다. 그럼 한마디로 내 마음이 오늘 어떻게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냐. 힘들고 어렵고 많은 문제가 산적에 있는 지금 이 시기에 정말 위기 때에 승리하는 이 비결을 꼭 붙드시고 언제 어디서 이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